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전쟁 승리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예,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르러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대상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르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스킨십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가는 것, 또 상대방과 이렇게 키스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옹할 수 있는 그 거리로 가까이 가는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용사들에게 거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또한 마음의 거리에서도 이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호의를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임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곧이어 등장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태도와 대단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들이 도로 찾게 되었던 모든 용사들의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또 전리품들을 다 함께 가지고 이제 200명이 머무르고 있는 이 부솔 시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용사들 중에 일부가, 즉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남겨진 200명에게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함께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것만 갖겠습니까? 막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저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400명을 선동했던 것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선동을 해서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도 좀 아까운 것 같고 누구는 피땀 흘려 이렇게 싸웠는데 누구는 편안하게 그 얼굴이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악한 자일 수 있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불량배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악하고 무익한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것도 남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실라우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인간의 나쁜 심성을 지닌 자를 가리킬 때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이 올라와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표현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 불량자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이 절대 권력인 왕이 되기 위해서 왕좌를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반대했던 자들을 가리킬 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의 요구를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우리 어리석은 사람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을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득권의 세력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체제를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뭐 싫지는 않지만 부담돼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를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말렉을 물리치며 잃은 것을 되찾아온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온 물건과 전리품을 자기들만 독식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정권 가운데 로마가 이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젊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에 참전해서 아주 멀리 떠나가게 되죠. 나이 많은 원로들이 남아서 그들이 점점 더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둔 여자들과 아이들은 가난해지면서 이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을 세넥스라고 부르죠. 이들이 차지했던 모든 부와 이들이 차지했던 모든 땅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하고 평화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안전과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들이 땅을 사면요 한 부럭 전체를 다 사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로마의 타락이 극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표현 중에서 흥미로운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원문에 의하면 부설에 남아있던 자들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스스로 떠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설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당연히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처자식만 데리고 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짧은 문장의 의미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용사들, 대부분의 선동된 사람들은 전리품을 우리만 갖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던 200명의 용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리품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통 이러면 화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은 것과 전리품을 얻은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되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화두를 꺼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전리품 분배에 대한 주장에 논리적인 근거가 이 본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예.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것도 보십시오. 처음에 다윗이 완전히 사기가 꺾였잖아요. 도저히 그 처자식이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물품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일으켰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에봇을 통해서 쫓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도중에 가다가 애굽의 종을 만나잖아요.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소년을 만난 것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고 또 아말렉 군대가 술에 취해서 완전히 방탕하게 놀고 먹다가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리품 또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불참했던 용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논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모인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이 구원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한 공동체로서 당연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수의 자기를 반대했던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에게 이들을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부하들의 이기적인 의견에 부하 내동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들에게 판단하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상대방이 싫지 않게 배려하여서 이들을 설득하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으면서 하나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바른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제대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가 저들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유하게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간곡한 어조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리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정색해서 책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공감으로 형성되어서 책망하는 자의 진심이 다가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책망을 받자 악한 자들, 불량배들조차도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더의 합리적인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러한 전통을, 이런 분배의 전통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전리품 분배에 대한 것은요, 이미 광야 시대 모세 시대 때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당시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전리품들을 절반은 용사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규례를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모세 시대의 생활 규례를 이제는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비용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구속력을 지닌 규범으로 이러한 전례로 이제는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례의 공포는 앞으로 율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가 될, 왕이 될 다윗의 자질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약자의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갑이 아니라 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형제 중에서 여덟 번째 아들, 그것도 막내로 모든 가족들의 천대를 받았죠. 또 목동의 일을 하면서, 비참한 일을 하면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초대에도 부르심을 못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약자의 서름을 받고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현재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역시 기존의 정치 권력과 질서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원통한 자들, 쫓겨난 자들, 그들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픈 현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이 전투 병력을 가지고 나갈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군대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약자를 위한 법을 공포함으로써 힘의 질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힘의 질서라는 것이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모든 그런 게임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엄청난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익한 존재로서 자신의 실존을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그를 추종하는 부하들에게 믿음의 역설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가 누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 다른 누군가가 누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평생 대우를 잘 받던 사람들은 비천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원래는 하루아침에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오니까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자신의 처자식과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기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노고들을 다 잃어버릴 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면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리품을 찾아오면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고 누린 인생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결코 자기의 의와 힘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가치들, 재정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학력과 가족의 사랑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그 세넥스들과 같이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정점을 찍고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를 누린 인생은 결코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특권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잠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땅으로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꾼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3시에, 6시에, 9시에, 심지어는 11시에 유대인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초대합니다.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거잖아요. 날이 저물 때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제 약속했던 대로 한 달란트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가장 늦게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진짜 좋은 날이야. 우리는 두 달란트 받을 수 있겠구나. 얘네가 두 달란트면 나는 세 달란트.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했던 대로, 처음에 약속대로 모두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이에 오랜 시간을 일한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품꾼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어진 역할을 감사히 여기고 올해는 동일하게 이 포도원에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 영광을 함께 기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더 받고 더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미리 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수고한 거 안다? 내가 나중에 더 많이 줄게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관련돼서 수고하고 애를 쓴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라는 거 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의 정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특정 세력과 특정 인물들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애씀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받았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수고한 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려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분배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남은 전리품 또한 자신이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지금 치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뺏겨봤잖아요. 내가 많이 치해봤자 다 뺏기는 건데 나는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리를 만드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권력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신다는 것이죠. 유다의 장로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진영의 왕이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베풀었던 선의가 다 유다 진영에 있던 이 땅들의 소외받고 있는 땅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리품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다윗은요, 이 아말렉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도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한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반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장로들을 여호와의 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임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가장 힘들 때 이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로 다윗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다윗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받은 걸 나누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다윗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무르익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서 베푸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화난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인간이 세운 왕에 대한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을 세우시기 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왕이 병사로 만들 거야. 두 번째로 왕의 영토를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거야. 세 번째로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왕이 삼을 거야. 네 번째로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구워도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뭐 하는 왕이에요? 빼앗는 것이 바로, 강탈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또 나누어주고 넘치도록 주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왕은 취하기만 하고 여호와께서 세운 왕은 주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30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한 리더와 그의 공동체의 멤버들이 좌절을 딛고 승리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그 리더의 관대함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30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앞에 살펴보았던 6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고 또 빼앗긴 자들을 도로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을 먼저 주셨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충실히 행동하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실력을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한 사람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분이고 교회를 회복해 하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투에 참가한 자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받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만약에 이때 우리만 그걸 차지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백성들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주고 나누어주는 것,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다들 세워보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며 받은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